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세시대의 유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cradle to grave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평생 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그러니까 종교 주도의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의 영향력은 이 왕권보다 더 컸고, 그리고 그 당시 온갖 특권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을 때에 이 프란시스는 청빈과 겸손, 또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탁발 수도회는 무소유의 원칙을 가지고 청빈과 겸손으로 사는 이 수도회를 창설해서 중세의 영적인 암흑 시대를 밝혔던 촛불이었고, 또 훗날 종교 개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와 관계된 그 짧은 이야기를 한 토막 하겠습니다. 어느 저녁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열었더니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진 한센병 환자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환자에게 인권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 이렇게 다 고쳐놓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춥고 배가 고픈데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이 프란시스가 문을 열어주고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식탁을 마련하고 이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배도 부르고 또 안식이 있으니까, 또 밤이 깊어가니까 그 그린 나병 환자가 추운데 함께 체온을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했을 때에 이 프란시스는 옷을 벗어주고 그린 나 환자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그린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 아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하고 난 후에 이 프란시스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평화의 기도. 제가 지금 실제로 음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나는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마지막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니까 이 평화의 기도 제 노래에 됐습니다. 그대고요. 이 프란시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 평화의 기도, 프란시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찾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내일부터는 이제는 모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에 다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학기 시작되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또 믿음으로 앞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그렇고 이제 금년에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큰 이제 그 세상으로 나간, 그죠? 우리 그 세뮤얼은 웨이코에 있는 베일러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혼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또 아라와 자영이도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갔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공부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시절에 기말고사가 되면은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에 가장 인기 있는 친구가 누군가니 그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잘 요약해 준 친구가 제일 인기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과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 4장 23절 말씀은 마태가 주님의 이 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르치시며 teaching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며 preaching 또 약한 것을 고치시며 healing 교육과 말씀과 그리고 봉사가 주님의 사역이라고 잘 요약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전도와 선교, 교회의 사명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지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 또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BTS 뭐냐고 물으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방탄소년단. 실제로 BTS 하면은 그 한국뿐만 아니고 그 BTS 막 방탄소년단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이름이 BTS입니다.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그러니까 BTS는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 BTS 아 그 노래하는 보이 그룹. 여러분 미국에는 BTS 하면은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또 RTS 하면은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WT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이 신학교를 앞에 자기 학교에 이니셜을 붙이고 TS라고 붙이는데 저는 그 필라델피아 외곽에 있었던 그 해필드에 있었던 BTS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년 근래에 새로 신임 총장으로 이제 학장을 오신 그 학장 그 프랭크 이 박사님이 그 동문들에게 메일을 다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BTS 학교 이름을 이제는 미시오 세미너리 선교 신학교로 바꾸고 또 두 번째로는 학교를 시외 해필드 외곽에서 다운타운 가까운 시내로 옮긴다. 학교 이름은 이제 10월 달에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공부는 이제 2009년 1월부터 이제 다운타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이름을 바꾸고 또 학교 캠퍼스를 이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뭔가 첫 번째로는 학교를 미시오, 선교 신학교 또 외곽에서 다운타운으로 옮기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름을 미시오로 바꾸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신학교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느냐. 외곽 조용한 곳이 아니고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들어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른 목적인 것 같다라고 고민하는 결과 학교를 이제 다운타운으로 옮기고 또 학교 이름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은 지금도 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 한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내보면 미국도 지금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로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자체가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8절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내가 하는 주님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가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와 선교가 주님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저 멀리 있는 그것은 선교사님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 보통 선교를 우리 선교학에서 나눌 때 M1 하면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M1, 가장 가까운 선교 지역입니다. 그 두 번째로 나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그 나라는 그 M2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한국이 일본에 선교를 가거나 중국에 가면은 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M2라고 하고 M3라고 하면은 문화와 인종과 모든 것이 다른 새로운 지역에 갈 때 M3. 주님께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전도인 동시에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헤어짐이 늘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그 유학생들 학생 중심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뭐 학기 시작되죠. 그러면은 새로운 얼굴들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새롭게 되는데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또 학위 과정이 끝나면은 떠나는 교인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나 또 목회하는 분들 마음에는 언젠가는 떠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뭐 이민 그 학생 중심의 교회와는 이렇게 이별이 덜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내보니까 제가 이 작은 교회지만 참 이별이 좀 많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양쪽에서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마 찬양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는 분이 아 찬양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 또 한쪽 이쪽에서는 그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다가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에 부딪혔기 때문에 눈물이 흘렀는데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박건우 형제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박사입니다. 박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보니까 그 부를 때 박박사라고 이렇게 박박사님 많이 부르는 저는 교회에서는 교인은 다 같기 때문에 뭐 형제님이라고 불렀는데 지난 주일이 박건우 형제님의 마지막 주일 예배였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가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이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마치고 또 친교 후에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니까 그 본인이 와이플레인즈에 가면은 부탁이 있는데 좋은 교회 말씀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은 이제 그곳에 가면은 성가대원으로 성기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교회에서 뵀으면 좋았는데 그죠? 가면은 성가대원 하겠다. 이 박형제님이 이제 갈베스 놓았다가 떠날 수밖에 없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교수님의 초청을 받고 UTMB에 왔는데 와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데요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이 형제님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한 분이 그 박 형제를 만나서 옥상에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이제 교회의 발걸음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느끼고 지난주 이야기가 그 전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옥상 이야기하죠.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곳에 잠깐 왔다가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 가족을 주님께 이끌어주고 또 앞날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작이 되었구나. 그것은 우리 교회 어떤 성도 한 분과 이 박근우 형제님의 만남이 그를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이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분 이게 보면은 주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선교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 멀리 특별히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 선교에 소명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형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쿠바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곳에 쿠바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선교와 전도는 저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또 주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지금 선교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직접 선교지에 가지를 못하지만은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작지만 물질을 보내고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가는 선교사, 고블 미셔너리죠. 그럼 우리는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보내는 선교사, 샌드 미셔너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관계를 왕과 백성 이스라엘을 chosen people 그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선택된 민족. 왕과 이 백성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였는데 이 관계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보여주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왕은 그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했는데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까? 나의 왕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본인이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삶의 어려운 이 형편 가운데 내 부르짖는 소리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시편 24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그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킹십, 왕의 왕되심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였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의심했는데 주님의 못 자국난 손을 만지고 창자국만 허리를 만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롤드가 되십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한다면은 예수님은 바울의 주인, 롤드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롤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 롤드십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찬양에 보면은 중간에 그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르던 찬양을 보면 중간에 Even you are king.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시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이제 TV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극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임금이 명령을 말하면은 그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왕명, 그죠? 왕명. 또 다른 말로는 어명이라죠. 그러니까 왕이 하는 명령, 임금의 명령, 왕명이고 어명입니다.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리고 어명을 내리는데 잠깐만요. 그거 없죠. 명령 내리면 명령은 명령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은 이 교통 질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근데 빨간불 쑥 지나가다가 잡히면은 티켓도 이렇게 떼이고 벌금도 내고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잘 지키는데 그런데 레드 라이트 빨간불이 왔지만은 지나갈 수 있는 차가 뭡니까? 앰뷸런스하고 경찰차는 지나가죠.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잡기 위해서 경찰이 그 빨간불에 서는 것이 아니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인간의 조상 아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성교의 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내 것으로 만든 것처럼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마태를 기록했던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제자 주신 이 말씀이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주님의 유언과 같은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뜻과 소원과 부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만화 뭐 그때는 이런 뭐 TV가 없으니까 만화방에 가서 보는 만화가 중국 무협 이런 무협지 같은 무협 이런 만화를 많이 봤죠. 또 그 옛날에 중국 영화를 보면은 그 주된 드라마가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아야 된다. 너는 가문의 이런 한을 풀어야 된다. 이게 단골 주제였는데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자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원수를 꼭 갚아다오. 내 원수를 너희들이 갚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아직도 나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해서 사람을 살려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교와 전도는 꼭 갚아야 될 빚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빚지고는 못 삽니다. 그죠? 빚은 무슨 수가 있어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크레딧 신용이 깨지고 나면은 신용 불량자가 되고, 또 신용 불량자가 되면은 살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마라. 다른 빚은 다 갚아라. 여러분, 보통 우리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간혹 어떤 분은 같이 식사를 하거나 또 티를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티를 뭐 얻어먹고 또 밥을 얻어먹었으면 다음에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바울의 생애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음에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꼭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복음을 꼭 전하고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창 간증이 유행할 때에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차라리 목회나 할까, 차라리 선교사나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선교하거나 목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보다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했기 때문에, 이 빛을 갚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나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빛을 잘 갚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다 부글부글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 교회가 보면은 뒤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 명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이렇게 후원하고 선교합니다. 자랑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히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이유가 부득불 할 것입니다. 이 부득불. 자, 부득불을 제가 한번 설명할까 합니다. 부득불 비슷한 말이 불가불이란 말인데, 자, 네이버 사진을 보니까 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고 의무 때문이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큰 아들이 피터입니다. 이제는 이제 뭐 본인이 날아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제가 미국 와서 그 BTS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막 이 갓난아기인데 한 3, 4개월 됐는데 문제는 밤만 되면은 잠을 안 자고 하도 울어가지고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고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울어가지고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 소아과 의사를 찾아가니까 이야기하면 콜릭입니다. 콜릭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영아산통 아이가 그냥 밤 되면 무조건 우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울어대니까 뭡니까? 참 안쓰러우니까 안고 칭얼대고 뭐 이렇게 해줬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 내일 내가 밤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이런 학교도 가고 뭐 안에 일도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밤이면 밤 아무리 기운 애기라도 밤이면 밤마다 우는데 실제 문제 그때는 그죠 안 거치는데 그때 해결책이 뭔가 하면 아이를 데리고 딱 차에 태워가 차를 타면 그때는 안 울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밤이면 밤마다 아이 태워가지고 이 차를 이게 야간 드라이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그렇게 아이를 몸에 차를 태워가 제가 밤에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오늘 바울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해도 자랑할 일이라는 이유가 부득불 그것이 사명이고 책임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한다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당연히 하고 마땅히 하는 사명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보너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면은 현지에서 선교사로 헌신할 때 또 단기 선교 여행도 하면 다녀와야지 내가 선교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만이 선교가 아니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매주일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작지만은 후원하고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 없을 때는 선교의 상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데 주님께로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우리도 별과 같이 빛나는 상과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게 하신 그곳에서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